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상황 아니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잠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피니싱 더 태스크라고 하는 우리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단체들이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그 모든 단체들을 연합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원리 가 이제 뭐 T4T라고 하는 Training for Trainers라고 하는 그 원리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배가하는 교회 개척 운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거냐?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일단 그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모든 종족 안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져야 될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빠른 시간에 확산하게 할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게 이제 T4T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책들을 추천한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책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훑어보고 있습니다. 훑어보면서 일단 몇 가지 놀란 거는 계속 몇 가지 놀라고 있어요. 크게 한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너무 비슷한 게 많구나. 너무 비슷한 생각한 것보다 비슷한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뭐 적용은 떠나서 이제 성경에서 찾아낸 부분들을 볼 때에 희한하네. 이제 그런 게좀 보여졌고요. 또 하나는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게 적용이 야, 피곤하겠네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그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게 돼서 사실 요건 요거고,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게또 하나 있었었냐면, 지금 인도 팀들이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주일에 온라인 모임을 보면, 인도에 관련된 모임이 제일 많아요. 인도의 어떤 언어, 아니 또 인도의 여자 모임 이래서, 한 7개 인도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에 사실 라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언어권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괜찮아요. 너무.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조금 구체화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라비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라비 목사님은 실제로 대면에서 사역을 같이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집회 몇번 참여한 것 말고는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를 두들기면서 또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거죠. 지금 인도 전역을 정말로 뜨겁게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라비 목사님 많은 고민이고. 그런 피드백이 계속 올라와서 인도 팀들만 좀 따로 모아서 좀 구체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아예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사경이 끝나고 나서 당신들끼리 훈련하겠다고 따로 방을 모아가지고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수십 명이 그 안에 참여하면서 이제 27강을 하나씩 풀어내기도 하고 또그 시간에 참여를 못하지만 마음을 두고 계속 있는 분들이 좋게 수십 명이 됩니다. 이분들도 조금 구체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중남미에는 우리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전달하면서 이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풀어냈었습니다. 풀어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딱 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입을 제가 닫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고 났는데도 한편으로는 성경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던 자기의 어떤 색깔들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믹스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1부에는 복음 전하고 2부에는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아프리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복음의 내용보다 하우 어떻게 요거 가지고 하면서 또 자기식으로 이제 기가 막히게 이래 믹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또두 번째는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말씀 운동이나 전략을 얘기하면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거의 같은 레벨로 요걸 둘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충분히 이해되기까지 이걸 조금 이렇게 잠시 내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제가 사역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중남미에 가서 했던 것하고는 판이하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또 사실 대표를 볼 때도 사실 깊이가 좀 없고 해서 조금 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인도 이런 과정 가운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저 인도 팀들을 좀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또 한인 선교사님들하고도 좀 구체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중에 지금 이렇게 이 거대한 흐름과 이제 맞닥뜨렸거든요. 책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많다. 요 내용이 좀 아쉬운 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뭐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도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했다.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세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잘 정리해서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인 선교사님들과 인도를 돕는 것이 시작이지만 이 시작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지 뭐 이큰뭐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복음이 정확하고, 주님 다시 오심이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기둥들을 들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조금만 잘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1600개 단체 이상이 속해 있고 마지막 남은 과부를 완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된 원리가 이제 이건데, 뭐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걸볼 때,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희미하구나. 우리에게는 너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나름 뭐 이렇게 단순화시킨다고 단순화시킨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을 좀잘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들, 세계에 일어나고 있던 부분들을 조금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금 구체화해서, 어떤 나라, 어떤 이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인도나 이제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실적인 증거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당쇄복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곁가지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가 되어서 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풀어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체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정리가 되고, 이미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요. 잘 정리가 되고,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뭐 대표적인 인도와 필리핀 안에서만 구체적인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단체들을 능히 도울 수 있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충분히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참 적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오랫동안 이 부분에 훈련받은 분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부분들을 아주 가치 있게 발견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이제 인도 분들을 두고 훈련할 것은 조만간에 앞으로 한 1, 2주 안에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평일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몇 주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오늘 이제 웬만큼 결정이 났는데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3시간을 당분간 매주 만날 겁니다. 이게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이미 사경회를 통과하신 분. 그리고 지금 MKMT 방에 따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사역을 하면서 당회복음을 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정말로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하는 할 때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수준의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몇 주간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의 사역에 그것을 실천해 볼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궁금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은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분들이 어떤 정리가 될수 있도록 하면 생각보다 이제 필리핀에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의 사이에서 좀 굉장히 빠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냥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그냥 국내에 있는 뭐 이렇게 리더라고 하면 드릴 수 있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지금 선교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인들하고 바로 뭔가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 내일 말고 다음 주부터 이제 토요일마다 일단 매주 만날 거고 일정 기간 이제 조금 정착이 됐다 판단이 되면 격주에 한번 그다음에 매월 한번 요렇게 이제 이분들의 모임은 계속되고 저는 그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인도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하면, 온라인이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구체화하는, 성경의 전도를 좀 구체화하는 부분들의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때 굉장한 또 속도를 좀 앞당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이 다 마른 상태인 것 같아요. 성경의 복음도 알겠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런 중에 어떻게 시도하면 되겠나, 이런 부분들을, 지난 약 30년 동안, 제 개인의 어떤 그 다른 박질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인도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통해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곁가시들 싹 제해버리고, 이전에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들 싹 해버리고, 특별히 100% 성경 그대로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아주 가치 있게 몇 가지만 조금만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이분들 통해서 열매 맺게 한다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한층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게 없는 시간인데도 메시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이제 책을 몇권 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거부터 또 한편으로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선명하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지금의 때가 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시작될 인도 모임의 어떤 뭐 구체 성경의 전도를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성경의 전도를 좀 구체화하는 그런 모임 그리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하는 구체화 모임도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 자체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무언가를 얘기한다고 할 때에, 그게,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약간, 이렇게, 제한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목회자, 똑같은 선교사들끼리 할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저 성도들이 있는 걸 아는데, 사역에 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 오픈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요 훈련은 아마도 우리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브리스가 부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몫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가 부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희한하게 브리스가하고 아굴라의 부부 이름이 성경 전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정도가 브리스가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 추측이 많이 있지만, 뭐, 대부분 인정하는 바가, 더 열심이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조금 보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제 브리스가, 이렇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을 잠시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의 출신 유대인이라고 아굴라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그야말로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가는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로마의 귀족 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이 브리스가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로마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별히 로마인 중에도 귀족 가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그것도 귀족 가문이 로마에 속국돼 있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가 입장에서는 가문보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기독권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이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이것도 맞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진짜로 로마 귀족의 어떤 자녀 자제였다고 하면 다 포기하고 지금 유대인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의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 복음 때문이라면 그냥 목숨 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이렇게 상황 속에 이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구로 클라우디오가 이게 로마의 공식적으로 4대 황제입니다. 4대 황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클라우디오가 그럼 왜 유대인을 떠나라고 했냐라고 할 때에 보통의 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뭐 학자들이 말이 이렇다고 얘기한 것은 100% 진실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요. 떠나라 한 것은 진실이지만 왜 떠나라고 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연구에 신빙성을 좀 두는 겁니다. 100% 진실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을 만하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드는데 그 글라우디오가 쟤네들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저 여호와라고 하는 저신 섬기는 저놈들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지고 유대인을 쫓아냈다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도 이제 진출해서 이 회당 안에서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계속 반목하는 거예요. 이 반목이 로마 사회가 볼 때도 시끄러울 정도로 반목하니까, 야, 니네 다 가!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둘 중에 유력한 설이 이제 두 개인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좋아서 고향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죠. 너무 글라우디오가 볼 때에 얘네들 로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고린도에 가는 중에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입니다. 뭐 벌써 이제 올림픽의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길목이다 보니까 뜨내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먹힐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중에 고린도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장막 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바울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18장 2절에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브리스가 부부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바울을 만났다고 얘기했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래서 보통은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바울이 장막을 짜고 있는 이 브리스가 부부 집에 간 이유도 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그래도 회당에서 계속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미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에 우리가 늘 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표현 나왔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 이방인인데 아직 유대교에 정확히 입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됩니다. 그래놓고 18장 19절에, 아, 18절부터 보면 18장 18절부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굴 얘기합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3차를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엔 브리스가 부부는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상태에 에베소 교회를 사실은 돌보고 있는 중에 아볼로가 오게 되고 그 아볼로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대학자 아볼로를 도왔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표현을 쉽게 얘기하자면 실력과 수준이었기 때문에 능히 에베소 교회를 잘 돕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히 그 오늘 로마서 16장에 읽었던 것처럼 동역자, 말 그대로 동역자인 겁니다. 그냥 후원자, 든든한 배경 이걸 넘어서서요. 당연히 든든한 후원자고 배경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정말 물질로 이제 헌신하고 모든 뭐 재물, 집도 다 헌신하고 자기의 몫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후원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동역자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곳에 맡겨놓을 수 있고 대학자 아볼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준비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같이 머물 동안에 아주 깊이 있게 그들의 심령에 터치가 있었고 올바른 메시지가 바울의 어떤 그 중심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을 때요.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잘 아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리스가 부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과 그 집의 교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교회가 되게 하신 한 장본인이 사실은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내용이나 어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깊이 있게 스며들어가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개를 얘기해 보면 그러다 그런 중에 클라우디오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오가 죽게 되면서 우디아가 내렸던 그 칙령이 이제 이렇게 해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 브리스가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1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로마에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얘기할 때 지금 브리스가 부부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로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서 또 여전히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드디어 수많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입성 당시에는 죄수복을 입고 죄인의 처지로 로마 황제한테 끌려간 중에 지금 입성을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이 사람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거기서 형제들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표현할 때,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지역을 모르지만, 장소를 모르지만, 먼 곳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 때문에 너무 바울이 감사했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이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 중에 주역의 역할들을 누가 했겠냐 말이죠. 예, 브리스가 부부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마중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끝까지 든든하게 헌신하는 이 받쳐준 역할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이제 좀 보면 바울의 말년에도 결국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도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브리스가 부부가 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다시 오시면 로마서 16장에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이 단순한 글로 봐서도 바울이 지금 브리스가 부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힘이 되는 자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평신도지만 사실 직분상으로 볼 때는 뭐 평신도이지만 사도가 아니지만 사실 교회를 돌본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교육자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직분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래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분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을 해서 바울이 이제 먼지 떠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12절에 보겠습니다.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막 일어난 이게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죠. 비방을 하고 하다가 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니까 고린도를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중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이게 밀란이나 아니면 테러로 오해되면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 관리에게 저 상부에서는 책임을 물거 아니냐는 거죠. 야, 네가 똑바로 관리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방을 맡고 있는 관원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아주 이게 뭐 신경 쓰이는 일인 거죠. 야, 하지 마. 니네 돌아가. 이뭐 이렇게 불량한 행동도 아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이러면서 이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16장 16절에 보니까 18장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 회당장을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똑바로 일 처리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를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모습은 잠시 드러난 것이고, 요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보호했던 인물들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 아, 얘네들 좀 헌신 많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들은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실은 자기 유대법이라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로마의 속국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재판장까지 끌고 온거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날 만큼 흥분을 하고 저놈이 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면서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대적하여서 비방했는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예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중에 철저하게 보호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자다. 실제로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뭐큰 핍박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는 얘는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놨네라고 깨달을 정도였던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로마서 16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제일 추측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장막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 군대에 납품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어떤 그 물질들이 왔을 것인데 그 물질들을 통해서 이런 이방 여러 교회들을 도왔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을 실제로 육신적으로 가서 도왔다고 하는 흔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직접 브리스가 부부가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을 가서 도왔다는 건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바울이 사역을 할때 바울을 뒤에서 물질로 서포트했거나 아니면 이제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그럼에도 도와야 될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서포트했거나 여튼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방인의 여러 교회가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가 부부의 어떤 삶이죠. 평신도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실제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우리가 볼수 있지만, 자기 집까지라도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야, 가자. 하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짐 싸고, 에베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린도에 이제 자리 잡고, 장사 잘 되는데, 야, 접어, 따라와.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딱 접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귀중한 그런 제자인 거죠.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이제 사실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주의 종을 잘 도왔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왜 주의 종이라고 할수 있는 바울을 이렇게 도왔습니까? 아, 그들 눈에 볼 때에 진짜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돕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목이라도 내놓고 생명을 건 겁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브리스가를 쳐보면 기독교인들이 브리스가 부부를 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만 브리스가가 다 있어. 브리스가 뭐 카페, 브리스가 뭐 주식회사 브리스가부터 시작해서 오만 개 여튼 야 이렇게 부부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롤 모델로 브리스가 부부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만 이름 다 쓰고 브리스가 뭐 이렇게 그뭐 IT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브리스가를 잠시 이렇게 조금 더 자료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다 쳐보니까 뭐 자료보다는 그런 사모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 얼마나 브리스가를 좋아하는지. 여하튼 그렇게 사모할 만큼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였고 끝까지 바울을 밀었던 그런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제자다라고 보여집니다. 참으로 사모할 만하다. 우리 모든 신앙하시는 분, 신앙인들 특별히 부부가 함께,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지만 정말 사모하면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단순한 바울을 도왔다 정도가 아니라 동역자였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또 로마 전체에서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서포트하고 여러 이 다른 교회들도 돕고 그리고 대학자지만 이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된 인물들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사실 바울 옆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속도가 앞당겨지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사모하면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브리스가 부부인지. 그래서 눈의 빈을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틀을 깨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깨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삶을 정말로 살게 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함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브리스가 부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